미월 책임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진행한 합동훈련을 연장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군의 합동훈련은 지난 10일 시작돼 어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앞서 지난 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동훈련이 끝나면 벨라루스 영토에서 자국 병력을 청소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장 발표로 이 같은 약속을 철회한 것입니다. 한편 젠사키 미 대국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항상 외교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만일 러시아가 전쟁을 선택한다면 신속하고 혹독한 결과를 불과할 준비가 역시 갖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벨라루스 영토 내 자국 병력 등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약 1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가운데 흑해와 우크라이나 남부에 걸쳐 해상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CNN 방송에 출연해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의 파병 규모가 급증했고 지난주의 경우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주요 은행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도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침공이 개시되는 순간까지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바이든 행정부는 명확히 해왔다고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외교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만일 러시아가 전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신속하고 혹독한 결과를 부과할 준비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4일 유럽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침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관리는 AP통신에 익명을 전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러시아 군 최전선 지휘관들이 침공을 위한 최종 준비 명령을 하달받았다는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지난 4일 개막한 동계올림픽이 어제 폐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 약 3,000명은 15개 종목, 109개 경기에서 서로의 기량을 겨뤘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이날 폐막식에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선수들이 보여준 연대와 평화의 모범 사례에 감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특히 이 같은 올림픽 경기의 단결력은 우리를 가리려고 하는 힘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평화의 기회를 줬다면서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분투했고 경쟁자들에게도 역시 그와 같은 결과를 얻기를 소망하고 응원하는 모습에 우리는 깊이 감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바흐 위원장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하길 동의하면서 우리가 이 세계적 대유행병을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빨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의원들이 핵 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향후 미국 등 서방 측이 합의에서 탈퇴하지 않도록 보장받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들은 어제 이 같은 움직임을 전하면서 서한에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이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서한에는 이란 국회의원 209명 가운데 210명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며 필수적인 보장을 먼저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는 것으로 국익의 레드라인, 금지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은 핵 합의 복원은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가 먼저 해제되는 조건에서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의 수출 대금에 대한 입금을 먼저 확인한 뒤에 합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결론에 이르는 모든 요소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유엔의 핵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금지한 기간에 계속해서 농축을 진행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서방국들이 유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공은 그들 코트에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좋은 협상 결과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국의 민간 우주 기업 버진 갤럭틱이 지난주 16일부터 우주 여행선 좌석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시범 비행 이후에 본격적인 우주 여행 상품을 출시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행 출발 시기는 올해 말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고요. 개인이나 가족 또는 승객이 앉을 수 있는 전체 좌석인 6석 단위로 총 1,000개 좌석을 내놨습니다. 우주선 출발지는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멕시코 국경에 가까운 발사장입니다. 출발 전에 며칠간은 우주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간단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요. 비행기처럼 생긴 모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 일정 고도에서 분리되는 우주선으로 고도 60km 정도까지 날아가서 4분 정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창밖의 지구 풍경 감상한 뒤에 다시 내려오는 일정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훈련된 우주 비행사나 특별한 임무를 받은 과학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우주로 갈 수 있다면서 Fly with us, 함께 날아봅시다 라는 문구에 예약 버튼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나가 아무나가 아니라 돈이 정말 많은 누구나여야 한다는 건데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1시간 반의 우주 구경 값이 45만 달러입니다. 예약금으로 15만 달러를 내야 정식 예약자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비싸서 과연 누가 그 티켓을 살까, 다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목표로 하는 1,000개 좌석 가운데 이미 600개 자리는 임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미국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한 정착 지원 가운데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첨단 기기들이 있다고 하네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북한은 남부와 중부지역은 맑겠고 평안북도, 자강도, 장진과 양강도 쪽은 구름이 많이 낍니다. 황해도 용현은 오전 한때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부지역의 건조한 날씨 계속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영하 27도까지 떨어집니다. 희산은 영하 11도, 중강이 영하 23도고요. 평양이 영하 12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이 영하 10도, 신의주 영하 13도, 청진 영하 11도입니다. 함흥이 영하 12도, 원산 영하 9도, 장전의 아침 최저가 영하 7도입니다. 낮에는 삼전이 영하 17도까지만 오르겠고요. 희산이 영하 10도입니다. 중강 영하 5도, 평양 영하 4도. 청신의지도 영하 4도고요. 개성이 0도, 원산 영하 1도, 함흥도 영하 1도, 장전의 낮 최고기온 1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조금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눈 내립니다. 서해는 흐렸다가 맑아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1.5m로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3.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쪽이 0.5에서 1m, 오전에 물결이 높습니다. 또 먼바다는 오전 물결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원칙적으로 수락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구체적인 회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이유로 미국의 방산업체 두 곳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조사단이 일본을 방문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0일 성명을 통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양국의 정상이 직접 나서려는 건가요?
네, 하지만 러시아는 21일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다만 양국의 외무장과 회담은 그대로 진행되고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은 어느 순간이든지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프랑스가 양국 정상들의 회담을 중재하고 나섰다고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푸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하고 바이든 대통령,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아주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프랑스 대통령궁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의 양국 정상회담 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외무장관이 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저 양국 외무장관들의 회담은 언제 있습니까?
네, 24일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키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외교를 추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만일 러시아가 전쟁을 선택한다면 신속하고 심각한 제재를 가할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20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각본대로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모든 상황은 침공 직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자,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그 합동 군사 훈련을 연장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10일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이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에 돌입해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더 고조시켰는데요. 하지만 종료 예정이었던 20일 합동 군사 훈련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혹시 훈련을 연장할 이유도 밝혔습니까?
네, 벨라루스 국방부는 국경 근처에서 군사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돈바스 지역 상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합동 군사훈련을 계속할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훈련을 무기한 계속하겠다는 건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동부 일대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러시아계 주민들이 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네츠크주 그리고 루간스크주는 지난 2014년에 각각 공화국을 수립하고 분리 독립을 모색해왔습니다. 이곳은 지난주부터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의 포격전이 벌어지면서 이미 전쟁 상태나 다름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친러 반군은 군 총동원령까지 내렸는데요. 21일에도 도네츠크 반군 거점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총성이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러시아 RIA 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발포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는 이 우크라이나 반군 측의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반군의 이 주장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자국민이 숨지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매체는 6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들이 러시아 쪽으로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반군들의 자작 공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시아 세력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도발하기 위해서 이탈 지역에 있는 자신의 동포들을 포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집결해 있는 그 러시아의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미국 정보당국은 최대 19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북부, 남부를 포위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미국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 육군 주력 부대의 75%가 우크라이나에서 60km 이내에 배치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투기와 전폭기 500대도 우크라이나 사정권 안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군사적 긴장은 여전한 가운데 지금 외교적 해법 모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탱크가 실제로 굴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푸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활용해 외교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양국의 외무장관 회의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 방산업체에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네, 중국이 21일에 미국 방산업체의 록히드 마틴 그리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두 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왜 제재를 하는 겁니까?
네, 이들 기업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반외국제재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그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했었는데요.
맞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7일 타이완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엄 미사일 장비와 부품 등의 판매를 승인했는데요. 이 주 계약자가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사입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처라면서 무기 판매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적절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속 조처인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왕원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결정은 중국의 국익, 양국 관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기업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오랫동안 관여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나 형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전에도 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 8월에 바이든 정부는 155mm 중형 자주포 40문 등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들이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타이완과의 무기 거래 때문에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적은 있는지요?
네, 이번을 포함해서 적어도 세 번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그리고 2020년에도 중국은 타이완과의 무기 거래를 이유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앞서 두 번의 제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시행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은 1979년에 제정한 타이완 관계법에 의거해서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지난 2년 동안 이 타이완 해협에 대한 군사력 증강과 함께 외교적 압박으로 타이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조사단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했군요.
네, IAEA 조사단이 14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조사단은 방문 기간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관계자들 또 후쿠시마 원전도 방문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IAEA 조사단의 방문을 요청한 건가요?
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IAEA가 직접 일본을 방문해서 방류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조사단은 당초 지난해 12월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해서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조사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IAEA 가입국 가운데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 원자력 전문가들이 선정됐습니다. 전문가들 가운데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IAEA 조사단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사단을 이끈 리디 에브라르 IAEA 사무차장이 18일 화상 회견을 했는데요. 이번 조사단의 역할은 오염수 방류를 승인하거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서 안전하게 방류하는 걸 돕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인하기 위한 절차를 하기 위한 그런 조사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에브라르 사무차장은 승인 결정 여부는 각국의 책임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조사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운영과 규제 계획을 좀 더 잘 이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IAEA 이번 조사를 한 뒤에는 모든 절차가 끝이 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원전 저장 탱크에 보관된 이 오염수 등 샘플을 수집해서 이 IAEA 산하 연구소에서 분석할 예정인데요. 에브라르 사무차장은 4월에 이번 임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요. 주변국뿐 아니라 일본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 어민들은 생계에 지장을 준다면서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이 천여 개의 오염수 보관 저장 탱크의 용량이 올해 말에는 이 한계치에 도달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는 건가요?
네, 일본 정부는 이 국제 안전 기준에 맞춰서 희석 작업을 한 후에 바다에 방류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은 이 오염수라는 말 대신에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어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자 원전 지역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해안에서 1km 떨어진 곳에 방류한다. 이게 어떤 방법인가요?
네, 도쿄전력 측은 해저 터널을 건설하고 이 터널에 파이프를 넣어서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 일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계획은 언제부터 방류를 한다는 거죠?
네, 계획대로라면 내년 봄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해 이 오염수를 재처리해서 2023년 봄부터 점차적으로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21일은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날 앞두고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를 출시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3월 1일 이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조사에서 백인으로 분류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본인 스스로는 백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2월 21일 월요일,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선 2월의 세 번째 월요일을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로 보냅니다. 이 대통령의 날엔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기념식이 열리고요. 연방정부기관과 은행, 우체국 등 대부분의 관공서가 이날 하루 문을 닫습니다. 또 여러 사업체는 대통령의 날 휴일을 맞아서 특가 세일을 진행하며 소비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자, 대통령의 날의 주인공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은 이날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의 날이었는데요. 대통령 전용 별장인 멜랜드 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이 자택에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휴를 보낼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자택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네, 현직 바이든 대통령은 긴장 속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날을 맞게 됐고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트루스 소셜이 출시됐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애초 21일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루 앞선 20일 밤 손전화 회사 애플의 앱스토어에 트루스 소셜이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소통수단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죠.
예,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위 말하는 주류 소셜미디어에서 퇴출당하면서 더는 해당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 TMTG를 통해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내놓게 된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트위터를 주된 소통 도구로 사용할 정도로 정말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소셜미디어 많이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정책의 결정이 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트위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따르는 팔로워 수는 8,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지속해서 대선 사기, 부정선거를 주장했고요.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이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반발을 했고 직접 소셜미디어를 만들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거대 정보기술기업의 횡포에 맞서겠다며 소셜미디어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혔는데요. 언론 탄압에 맞서 진실을 전하는 트루스 소셜이라는 이름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트루스 소셜을 이용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20일 밤 자정을 조금 앞두고 애플 기기 사용자들은 트루스 소셜을 이용할 수 있는 앱에 내려받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로이터통신은 일부 사용자는 계정 등록에 문제를 겪었고 또 일부는 등록 요구가 몰리면서 대기자 명단에 추가했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TMTG는 앞서 일부 초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트루스 소셜을 시험 운행해 왔습니다.
네, TMTG. 이쪽에서는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내놓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TMTG의 최고 경영자 CEO인 데빈 누네스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은 20일 폭스뉴스 출연해 이번 주에 애플 앱스토어에 트루스 소셜 앱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며 아주 많은 사람이 이 플랫폼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표는 3월 말까지는 적어도 미국 내에서 앱이 완전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네스 CEO는 트루스 소셜의 본인의 계정에도 글을 올려서 이용자들이 서로 더 많이 팔로우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도 공유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네. 자, 트루스 소셜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시 이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발히 하겠죠?
언론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루스 소셜이 기존 소셜미디어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또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 TMTG는 자금 조달을 위해 작년 10월에 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DWAC와 합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자, 이 합병 발표 직후 DWAC의 주가는 폭등했고요. 금융당국은 이 회사가 합병 발표 전에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020년 3월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3월 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백악관은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 의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면서 국가 비상사태 연장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네. 자, 국가 비상사태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바이든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의 안전과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미국에서 9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연방정부의 전적인 수용력과 역량을 다해 코로나를 척결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네. 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던 게 2020년에 3월이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확산하면서 이 1,645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이 바이러스 척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며 지난 2020년 3월 13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연방정부는 일부 법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정부 지출이 가능하고요. 특별 조처도 쉽게 단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처음 국가 비상사태가 내려졌을 그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확진자 수는 정말 엄청나게 늘었죠.
예,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7,800만 명이 현재 넘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21일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7,850만 명에 근접하고요. 사망자는 9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또 입원 환자는 7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네, 최근에 확진자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행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약화하면서 1일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양상인데요. 존스 홉킨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일 확진자 수는 약 10만 명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던 5주 전에 80여만 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를 좀 보이기는 하지만 뉴욕주의 경우는 지난 2주간 확진자 수가 절반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환자는 어떻습니까?
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일주일 평균 1일 입원 환자는 14만 6천여 명이었는데요. 2월 13일에는 8만여 명으로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줄어들면서 또주 차원에서는 코로나 방역 조치를 많이 완화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 오미크론 변이의 위력이 꺾이면서 주 차원으로 내려진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시작했고요. 또 지난주 뉴멕시코주와 워싱턴주가 마스크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본토에서 주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조만간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에서 방역 조처가 너무 빨리 풀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백신 4차 접종 논의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두 번째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에 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신문이 전했습니다. 자, 2차 접종 후에 맞는 것이 부스터샷이니까 4차 접종 허가에 대한 검토가 시작이 된 건데요. 신문은 4차 접종 대상과 백신 제조법, 그리고 4차 접종을 연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인구조사국의 인종 분류 방식에 관한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중동, 북아프리카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지역을 영어 약자로 MENA 또는 MENA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실제 인종과 조사국의 인종 분류 체계에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괴리가 있다는 거죠?
네, 인구조사국의 인종 분류에서 이들 MENA 미국인들은 백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최근 발표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공식적으로 백인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스스로를 백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미국 인구조사국의 그 인종 분류가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볼까요?
예, 인구조사국은 크게 6개 인종으로 나눠서 인구조사를 진행합니다. 백인과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메리카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아계, 그리고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군도계 등 6개 인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메나 지역에서 출신인 그 미국인들은 이 중에서 백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설명이군요.
맞습니다. 자, 백인 종류는 조상이 유럽과 중동 혹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경우를 모두 합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바논, 이란, 이집트, 모나코 등에서 온 인종이 모두 이 백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보고서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와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 교수 등이 작성해 미국 국립과학회원회보에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연구진은 스스로를 맨아계가 아닌 백인이라고 분류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 출신이라고 분류한 사람들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현재는 인구조사국 조사 항목에 없는 인종 분류 항목 인 맨아를 추가를 했더니 맨아계 미국인 가운데 88%가 백인이 아닌 맨아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맨하게 미국인들이 나는 백인이 아니다, 다른 인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맨아계가 아닌 다른 백인 미국인들은 맨아계 미국인들의 외적 특징, 그러니까 뭐 혈통과 이름, 종교 등의 특징이 일반 백인의 특정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본인 스스로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백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네.
현재 미국에서 이 맨하게 미국인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미국 이민연구소가 지난 2016년 맨하게 미국인들의 수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120만 명의 맨하게 미국인들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는 이들이 전체 이민자의 이 4,400만 명 가운데 약 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처음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한 시기는 1800년대 말부터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민 후 백인으로 분류되기를 바랐는데요. 이는 당시 미국으로 귀화를 위해선 백인 인종으로 분류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군에 협조했던 수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 아프간 난민을 돕기 위해 많은 미국 기업과 자선사업가,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나섰는데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기술과 기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프간 난민 컴퓨터 지원 사업.
A local infrastructure company is stepping in to help the Afghan refugees that are here in Indiana as we speak.
작년 9월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에 정착한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 한 지역 기반 시설 업체가 발벗고 나섰다는 뉴스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런 기업 후원이 가능했던 건 한 여성의 노력 덕분인데요. 아시아계 아메리칸 연합 회장인 루팔 타나왈라 씨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외곽에 마련된 아프간 난민 재정착 센터에 컴퓨터 지원 사업을 위해 4개월간 자신의 직장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까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타나왈라 씨가 이렇게 애쓴 이유는 바로 난민들이 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I come from India, where I did not have access to technology. Being an immigrant, I knew
인도에서 온 이민자 출신인 타나왈라 씨는 본인이 미국에 이민 왔을 당시 인도에선 첨단 기술을 전혀 접하지 못했었다고 했습니다. 이민자로서 난민들이 영어도 못하고 새로운 문화를 빨리 체득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취업이나 집을 찾으려고 해도 난민 혜택 지원을 요청하려고 해도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타나왈라 씨는 난민들에게 휴대용 컴퓨터 보급에 나섰다고 하네요. 아시아계 아메리칸 연합과 IT 기업 최고 경영자 CEO 정보 담당 임원들의 모임인 정보경영연구회 그리고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후원으로 지금은 인디애나에 정착한 아프간 난민들에게 휴대용 컴퓨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IEA라는 인프라 에너지 회사는 인디애나주 캠프 에터베리 군기지에 마련된 아프간 난민 재정착 센터에 휴대용 컴퓨터를 지원하는 한편 컴퓨터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난민 출신으로 이 난민 재정착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소나 라흐마니 씨는 교실에 컴퓨터가 도착했을 때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Not a lot of kids in Afghanistan have laptops or iPads. They don't even know how to use them.
많은 아프간 어린이들은 휴대용 컴퓨터나 아이패드 같은 판형 컴퓨터를 가져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는지조차 몰랐고 처음 이 첨단 기기를 보곤 무척 흥분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또 너무나 기뻐하며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루팔 씨 역시 10살 난 난민 소녀 살마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It was a her first opportunity to even sit in a classroom and then to learn with a laptop.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실에 앉아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소녀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타나왈라 씨가 주도한 캠프 에터베리의 컴퓨터 지원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다른 미군 기지 내 아프간 난민 재정착 센터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Majority of them immediately responded, said, "Here is our non-government organization."
미 국토안보부가 아프간에서 데려온 협력 현지인들과 가족들을 재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동맹 환영 작전 담당자 에론 바트 씨는 다른 미군 기지에서도 인디애나 주의 소식을 듣고는 컴퓨터 기부에 관심을 보이는 지역 단체들이 있고 타나왈리 씨와 협력하고 싶어 한다며. 캠프 에터베리에서 진행 중인 지원 사업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타나왈리 씨의 노력으로 500개에 달하는 중고 휴대용 컴퓨터와 태블릿 컴퓨터가 미 전역 8개 군기지로 배분됐는데요. 이런 컴퓨터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3개 군기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타나왈라 씨는 이렇게 미국으로 오게 된 아프간 난민들을 돕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아프간에서 미군들의 피로를 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If not for this Afghan guest, who would have been our interpreter? Who would have supported?
이들이 없었다면 아프간에서 영어 통역을 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미군이 필요한 물자 등도 지원받지 못했을 거란 겁니다. 또 이렇게 아프간 난민들을 돕는 일이 타나왈라 씨에겐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아들이 현재 미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민 1세대가 새로운 조국인 미국을 수호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있는 건데요. 타나왈라 씨는 자신의 자녀뿐 아니라 또 다른 이민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 컴퓨터와 과학기술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면질 측정 기술. 밤에 푹 잘 자고 나면 다음날 하루가 상쾌하죠. 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 셈이 되는데요. 그만큼 수면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자다가 뒤척이고 깨기도 하는 등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미국에선 사람들의 수면의 질을 측정해 왜 자다가 깨는지,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지를 파악하는 기술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에이투슬립이라는 기업은 일명 스마트 매트리스라고 해서 진동감지 센서가 부착된 침대 매트리스를 선보였습니다.
They act almost like as like almost like a stethoscope where it's picking up on all the different vibrations.
에이투슬립의 알렉산드라 자타레인 공동 창업자는 매트리스에 부착된 센서들이 마치 청진기처럼 사람이 자는 동안 방출하는 여러 주파수와 진동을 감지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면 시간 동안의 체온과 호흡, 심박수, 몸을 뒤집는 횟수 등의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면 다음 날 일어나 이 손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면의 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경과학자이자 뇌활동 코치인 루이사 니콜라 씨는 에이투슬립과 협업하고 있는데요. 니콜라 씨는 스마트 매트리스를 비롯해 스마트 워치나 알림 앱 등 수면 추적 기술은 사람들의 수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had 15 tosses and turns. We noticed that you got up during the night. So then you can really
예를 들어 자다가 15번을 뒤척이고 돌아 누운 것으로 나오면 잠을 설쳤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8시간의 수면 시간 동안 수면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침대에서 자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에이투슬립의 분석에 따르면 그럴 경우 잠을 더 오래는 자지만 수면의 질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The pet in the bed. It do have an impact probably because the pet is also moving during the night.
자타레인 씨는 자면서 동물도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자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구와 함께 잔다면 동시에 잠자리에 들고 또 함께 깨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에이투슬립은 스마트 매트리스가 수면 질 측정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잠들기 전 손전화나 전자기기 등이 수면의 질을 해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런 첨단 기기를 이용해 수면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구동사들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Next month, Zadie is going to culinary school. Culinary school. Let us know how that goes.
You know, your jokes are really getting to me. Maybe you should loosen up. Not everyone wants to be an engineer. And by the way, I'm planning to become an executive chef.
Next month, Zadie is going to culinary school. Culinary school. Let us know how that goes.
다음 달에 제이디가 요리 학교에 갑니다. 요리 학교,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You know, your jokes are really getting to me.
그거 알아요? 당신의 농담은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해요. Get to someone. 어떤 사람을 자극시키다. 화나게 하다, 마음을 상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Zadie's brother's words got to her. If something gets to you, it bothers you and fuels anger.
Zadie 오빠의 말이 got to her, 그녀를 화나게 했어요. If something gets to you, 어떤 것이 gets to you 하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Maybe you should loosen up.
아마 당신은 느슨해질 필요가 있어요. Loosen up. 마음을 편히 가져요. 긴장 풀어요. 그런 뜻입니다.
She tells her brother to loosen up. To be more easygoing. To lighten up.
about her personal choices.
그녀가 오빠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 loosen up, 여유를 갖고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Not everyone wants to be an engineer.
모든 사람이 엔지니어, 기술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닙니다.
And by the way, I'm planning to become an executive chef.
그리고 by the way, 어쨌든 나는 executive chef, 수석 요리사가 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calm down, 진정하세요 라는 표현이 들어간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And that's why, even though the lamb roast looks great, I'm not having any. Red meat is bad for the climate. Starting tomorrow, all of you should make a plan to...
Uncle Louis, you're giving me a headache. You always say things at the wrong time. Let the rest of us enjoy the meal, please.
Okay, okay, but calm down. It's fine that you disagree, but that's no reason to lash out at me. Now, can we shake hands and agree to disagree?
Okay, sure.
And that's why, even though the lamb roast looks great, I'm not having any.
양고기 구이는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나는 안 먹을 겁니다.
Red meat is bad for the climate.
붉은 고기는 기후에 안 좋아요.
Starting tomorrow, all of you should make a plan to...
내일부터 모두 계획을 세워서
Uncle Louis, you're giving me a headache.
루이스 삼촌, 나에게 두통을 주네요. Headache, 두통,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한다는 뜻입니다.
You always say things at the wrong time. Let the rest of us enjoy the meal, please.
당신은 항상 잘못된 시간에 말을 해요. 그 말을 할 적당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식사를 즐겁게 하게 놔두세요, 제발.
Okay, okay, but calm down.
알았어요, calm down, 진정해요.
It's fine that you disagree, but that's no reason to lash out at me.
당신이 나와 동의하지 않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맹렬히 비난할 이유는 아닙니다. Lash out, 강하게 비난하는 것을 lash out 이렇게 말을 합니다.
Now, can we shake hands and agree to disagree?
자, 우리 악수해요.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기로. Agree to disagree. 합의점을 찾기 힘들 때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끝맺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Agree to disagree.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거죠.
Okay, sure.
좋아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loosen up, 긴장 풀어요. Calm down, 진정하세요 등 감정을 표현하는 구동사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